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사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사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아멘. 예, 우리가 어제는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장면인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 또 사건이나 내용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매우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 떼를 쫓아내신 거죠. 그래서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수천이나 되는 귀신이 들려있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에 오셨기 때문에 귀신이 다 쫓겨져 나가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일은 아무도 여지껏 할 수 없었고 또 이 본인도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이 삶에 대한 개선에 대한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귀신 떼를 쫓아내 주신 거예요. 모든 문제들이 여기서 출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문제의 첫 출발이 되는 뿌리가 되는 원인을 예수님께서 제거하시는 근본적인 해결을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쫓겨서 나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우리가 읽은 본문이나 그 뒤에 읽지 않았지만 본문들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이 사람이 겪게 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습니다. 역시 제일 중요한 건 귀신 때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영혼이 자유하는 영혼이 되었습니다. 여지껏은 속박된 영혼, 구속된 영혼, 귀신 때 끌려다니는 그런 영혼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귀신 때들이 다 쫓겨나고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는 해방된 구원받은 영혼을 갖게 되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그런 결과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여지껏은 옷도 안 입고 그냥 뭐 엉망진창이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는 옷도 잘 차려입고 제대로 차려입고 그래서 정상적인 겉보기에도 온전한 그런 육적인 모습을 회복했고요. 또한 앞에서는 귀신 들렸을 때는 자해를 하고 소리를 지르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살 때에 집에서 사는 게 아니라 무덤사에 거처를 했는데 사실 이 사람이 귀신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해서 갑자기 없던 집이 생긴 건 아닙니다. 또 이 사람이 또 살 집을 찾으러 다닌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맨 뒤에 보시면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앉아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리 잡고 있는 위치가 어디냐? 이제 무덤 사이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자리 잡는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으로부터 모든 문제의 원인도 제거하시고 그 문제 때문에 생겨났던 겉으로 드러났던 여러 가지 상황들도 다 바꿔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은혜를 이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영혼이 보이지 않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영혼이 보인다? 뭐 이거는 거짓말이죠. 안 보이잖아요. 근데 영혼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영혼이 거듭나고 새로운 영혼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영혼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몰라요. 그 사람 안에 귀신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도 눈으로 봐서는 몰라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를 보고 압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럼 그 사람의 영혼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달라지죠.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 말이 달라져요.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정말 고쳐진 마음, 회복된 마음을 갖고 있냐 그렇지 않느냐는 그 본질 자체만 보고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겉으로 하는 행동이 달라지면 아,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되었구나. 마음을 새로 먹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모든 부분이 다 달라졌습니다. 귀신 들렸던 영혼도 달라지고 겉으로 드러나는 육적인 삶도 다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달라졌기 때문에 달라졌다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예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 겁니다. 여지껏은 좀 다르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다르게 살려고 하면 얼마든지 다르게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시 원점에서 출발할 수 있는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이제 갖게 된 것이죠. 이 예수님이 고쳐주신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에서 주님이 어떤 방식으로 고쳐주셨는가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이 중요하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어떻게 베푸셨느냐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 사람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나는 귀신 들려서 살 수 없습니다. 난 힘들어 죽겠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것도 어떻게 찾아오셨냐면 거라사라고 하는 더러운 땅으로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여자분들이 하이힐을 많이 신잖아요. 하이힐이 이제 어떻게 해서 생겼는가에 대해서 여러 유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루이 14세가 하이힐을 신었다. 여기서 시작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프랑스 왕이 남자인데 하이힐을 신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멋이 있다 해가지고 나중에 따라하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하이힐을 신게 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루이 14세는 왜 하이힐을 신었느냐? 이유가 간단했어요. 예전에 프랑스 파리는 프랑스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하수구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똥 오줌을 밖에다가 그냥 길바닥에 다 버렸대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나가면 똥 오줌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밟고 다니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가지고 요거를 피해 다니느라 하이힐을 만들어 신었다는 겁니다. 똑딱똑딱 이렇게 그 똥 오줌을 피하느라.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간단해요. 이 거라사는 똥 오줌이 줄펀하게 있는 땅입니다. 뭐 똥 오줌이 있어서 그냥 피해 다닐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온 사방이 완전히 불결한 땅이에요. 귀신 떼들이 살고 있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걸 아시면서도 거길 가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길 가실 때에 어쩌다가 가신 게 아니고요. 작정하고 가신 겁니다. 거기를 꼭 가겠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나 누구 이런 사람은 안 갑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복음서 기록을 보시면 여정에 있어서 거라사를 꼭 거쳐가야 되는 무슨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그만인데 주님께서는 여기를 작정을 하고 가신 겁니다. 앞부분에서 어제 말씀드렸지만 풍랑을 헤쳐가면서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풍랑이 일어난 사건을 경험하시면서까지 거라사를 가시겠다고 작정하고 주님께서 일부러 이 광야 같은 곳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느냐? 이거 그냥 엉거주춤하게 어쩌다 보니까 그냥 뜬금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겠다고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고 가셔서 이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가령 사람이 갑작스럽게 어떤 행동할 때가 있잖아요. 물을 마시다가 물컵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럼 쨍그랑하고 떨어지면 에그머니, 어머니, 주여 뭐 이런 소리를 내잖아요. 아니면 어떤 걸 떨어뜨리다 보면 갑자기 딱 잡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과라사를 가서 봤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그걸 갖다가 순간적으로 그냥 반사신경이 좋은 그런 모습으로 귀신을 탁 쫓아내주시는 이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거라사에 가실 때 처음부터 아 내가 가서 저 귀신을 쫓아내주고 저 사람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걸 계획하고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다 예비가 되어 있던 은혜를 주님께서 베푸신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 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방식으로 다 듣는 방식으로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보면 8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거라사에 가자마자 귀신이 다 쫓겨나 버렸거든요. 근데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어요. 8절을 보세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셨는데 이 말씀 아무도 못 들었습니다. 풍랑이 일었을 때에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잔잔하라고 외치셨던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은 바다도 듣고 제자들도 들었죠. 근데 귀신한테 나와라 이 말씀하신 건 아무도 못 들었어요. 그래도 귀신은 다 들었고요. 예수님이 이미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알고 있던 방식, 사람들이 기대하던 방식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몰라요. 모르는데 주님께서 작정하고 거라사를 찾아오셔서 미리 계획하셨던 예비된 은혜를 이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정말로 주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은혜를 베푸셨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건 기도응답이 아닙니다. 아무도 이 일을 이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이것을 소망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이 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그런 사건과 비슷하죠. 아무도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외아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런 걸 소망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굳이 여기 안 와도 되는데 이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가 다 무덤덩어리잖아요. 온 세상 어딜 가다 다 무덤이 있잖아요. 다 죄와 사망이 있고 다 똥덩어리들인데 여기에 발도 디딜 곳이 없는 여기에 주님께서 친히 작정하시고 계획된 은혜를 베푸시고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푸셨고 또 이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죠.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모든 사건을 다 본 것은 아니고요. 귀신 들렸던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원인을 제거하시고 결과도 제거하시고 아무런 기도나 아무런 바람이 없었는데도 주님께서 작정하시고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셨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다 이와 같습니다. 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었고 은혜를 받게 된 거죠. 내가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또 주님께서 그냥 어쩌다 보니까 찾아오신 게 아니라 작정하고 오셔서 미리 계획하셨던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라사 사람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제는 여지껏 살던 것과 다른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부여받은 것처럼 우리도 여지껏과는 다르게 살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부여받은 겁니다. 종종 우리가 왜 교회에 가야 되느냐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저는 그런 이야기 종종 하곤 합니다. 뭐 늘 이야기할 때마다 부끄럽지만 아 나는 내가 태어나서 여지껏 살던 모습대로 사는 거 아주 지긋지긋하다. 좀 다른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다른 존재로 살았으면 좋겠다. 부모님이 나한테 물려준 모습, 태어나면서 내가 형성한 나 자신의 모습,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소갈딱지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내 영혼도 완전히 새로 거듭나서 다른 사람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마음 품는 거, 사람 대하는 거, 하나님 대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쉽게 이야기해서 족보에서 이름을 확 파내가지고 이제는 내가 그 족보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내가 지긋지긋해.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가 다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늘 생각하고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동시에 내가 내 힘으로 가질 수 없는 새로운 기회를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섬기고 그렇게 아름다운 제자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소망, 그런 결심들을 하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지도 아니하였던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여지껏 살아왔던 모든 악한 습성들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우리가 예전과 다른 사람들, 예전과 다른 모습으로 사는 자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지껏 받은 은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더욱더 주님 앞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주님을 닮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